예, 우리 오늘은 7페이지에 가시면 7페이지일 거예요. 거기 선지서 분류가 나오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선지서를 우리가 한눈에 좀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도 지금까지 배워온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부르심이나 사역이나 변화되는 것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다 지금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이제 구약적인 현실은 일단 그 모든 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증거하게 하신 거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온전히 성취하시는 현실로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이렇게 한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도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풀어서 전하셨다.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구약 설교예요. 구약인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자신을 전하셨어요. 자신이 오셨고 무엇을 이루실 것이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신구약을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 내용으로 이제 결론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를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보고요.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후에 둘로 갈라지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실 이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던 때는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 솔로몬 왕 때까지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이후에 나눠져서 가게 되죠. 거기에는 솔로몬의 죄악도 섞여 있어요. 솔로몬이 말기에 좀 타락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나라가 갈리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도 좀 북이스라엘로 보내지는 선지자와 남유다로 보내지는 선지자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 그렇죠? 통일왕국 때는 뭐 사무엘이 있었고 나단도 있었고 뭐 다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가지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보내는 선지자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지는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둘이에요. 호세아와 아모스. 그래서 물론 뭐 남유다까지도 가 전하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여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때,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보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그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다는, 뭐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지는 메시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나요? 남유다가 먼저 망하나요? 예, 북이스라엘이 한 100년 넘게 전에 먼저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망하는데, 아수르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느 백성이라고 그러죠? 아수르가 시작되는 백성? 니느웨 백성이에요. 니느웨 백성이 나중에 아수르 민족이 되는데, 이제 니느웨 백성하고 연결되는 이제 그 선지자들도 나오죠.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남유다로 보내지는 선지자들은 거기 몇 명인, 선지서, 선지서는 크게 이제 8가지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거 같이 읽을까요?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스바냐. 그래서 남유다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선지자들이 좀 생겨나고 보내어지고요. 남유다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남유다 백성들이 더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나요? 북이스라엘은 없었고, 예,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가고, 조금 더 오래 가는 거예요. 100년 좀 넘게. 그리고 남유다에 더 선지자가 많이 보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요엘, 미가, 스바냐.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남유다 막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때에 쓰여진 성경은 이 세 가지 책이 있죠. 특별히 그때 쓰여진 선지서들은 세 가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할 때, 예루살렘까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쓴 책이고요. 에스겔은 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쓰고, 다니엘도 이제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 선지자로 나누게 되고요. 포로기에서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죠. 이제 돌아올 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쓰여지는 책이 세 가지인데,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세 선지자들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때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학개, 스가랴는 특별히 이제 성전이 재건축될 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다시 건축하라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포로기에서 귀환한 후에 다시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학개, 스가랴고요. 말라기는 나중에 보겠지만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뭐 어쨌든 간에 멸망당하기 이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포되는 걸로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방족 속에 그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물론 그 뭐 에스겔이나 이런데도 이방민족의 심판을 함께 그 안에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이방민족을 향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지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 즉 니누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니누의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요나하고 나훔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먼저 1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훔이 가서 전하게 돼요. 요나가 전할 때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나훔이 전할 때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족속에게 보냄을 받는, 에돔 족속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오바댜. 오바댜예요. 예, 그래서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에돔이 항상 구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나중에 망할 때는 바벨론까지 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형제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이 정말 심판하는 사단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멸망에 이르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렇게 딱 봐서는 잘 저기 뭐야 잘 외워지지 않죠. 그렇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언제 잘 외워지냐 하면은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다음 주까지 뭐 시험입니다 이러면 이제 잘 외워지죠.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남과 북보다 이제 그 포로기에는 쉽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좀 쉬울 것 같고, 포로기 귀환 후에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좀 쉽고, 아수르는 요나, 나움, 에돔은 오바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잠깐만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하나씩 볼게요. 모세오경은 이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모세오경은 빼버리시고요. 맨 위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선지서들을 쭉 열거를 해놨는데 간단한 주제와 이제 그 어떤 왕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름이 그래요.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님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처럼 주제를 보면 되고요.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사야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사야서는 몇 권일까요? 66권. 예, 맞아요. 66권. 예. 66권인데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몇 장부터 몇 장,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몇 장부터 몇 장일 것 같으세요? 이거 어려운 질문 같이 들리죠? 예, 네, 반일 것 같으세요? 66권 하면은 뭐하고 비슷하죠? 66장이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나뉘죠? 3구 27, 39권, 27권, 신구약 이렇게 나뉘죠? 이사야서도 둘로 나누자면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첫 부분일까요? 39장.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예, 뭐 이거는 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나눠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해요. 예, 그거는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유다의 죄에 대한 남유다죠. 회개 촉구와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닉네임이 있었죠? 예, 눈물의 선지자, Weeping Prophet이에요. 왜 Weeping Prophet이었을까요?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 없어요. Weeping Prophet.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면 보통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도 안 믿으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어떻게 가기 쉽냐 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 말씀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복음 말씀을 전하길래 하나도 안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가기 쉽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도 하나도 듣지 않아요. 눈물로 지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돌이키는 자가 없고 회개하는 자가 없고 다 멸망을 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결국은 나머지 백성들은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바꿔야 했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도 Weeping Prophet이에요. 예수님도 Weeping Prophet이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Jesus wept. 우셨어요. 이 악한 세대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대가 지나고 나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에 정말 교회가 세상적으로 망해가는 모습이 들어갈 때에 아 우리도 말씀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자유주의 시대에서 PC USA나 프린스턴이 망하게 된 이유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데 우리도 복음 말씀을 바꿔서 망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Weeping Prophet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Weeping Prophet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대에서. 이거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지만 이제 그 애가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애가 아시죠? 이렇게 슬픈 메시지 통곡하며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그 죄와 심판에 대한 그 슬픔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이 에스겔하고 다니엘인데, 이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주로 이제 그 중간에는 심판이 선포되는 메시지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다 설교 때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다니엘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따라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마치 어디 신약의 어느 책하고 연결되는 메시지들일까요? 주로 신약에 오면은 그 모든 메시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그 장차 임할 마지막 날의 현실과 회복의 메시지를 알려주실 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연결되는 책이 있어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메시지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나오고 막 회복되는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이 그 당시 포로기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회복이 약속돼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70년 후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뭐 나라도 회복되고 가깝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국의 현실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정확히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좀 보았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호세아도 이사야 뭐 다 이름 뜻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뜻인데요. 이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때 호세아서의 특징은 혼인 언약으로 보여주세요. 아 제가 어저께 어제 혼인 언약 하실 때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신부된 우리 조세핀 양이 입장하고 들어올 앞 그 삼촌 손 잡고 들어올 때 앞에 그 우리 앤드류 군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 와가지고 저도 눈물이 막 날 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걸어오는 그 근데 앤드류도 또 그걸 보면서 또 눈물이 왈칵 해가지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꼭 복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그 천국 혼인 잔치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는 거길 향해 주님 바라보면서 가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게 너무 그 모습이 어저께 생각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서도 혼인 언약으로 이 우리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인이 이상한 혼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혼인하라고 하세요? 길거리에서 나아가 몸을 바쳐서 몸을 파는 그 창녀 같은 고멜하고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 놓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혼인이 우리가 거룩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우리를 신부로 삼을 만해서가 아니라 가늠한 신부를 깨끗하게 씻기고 의로운 옷을 입혀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서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늠한 신부 이스라엘과 신랑, 신실한 신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교회에 하나 되는 혼인, 언약의 복음으로 미리 가르치는 거죠. 호세아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참 멋있고 너무 감사한 메시지죠. 요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에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의 설교가 떠올라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베드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영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그 종들이 예언하고 이런 메시지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부어지는 날에 대한 그 메시지가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성취되는 메시지. 이제 주로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성취되기도 하지만 또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성취의 안심을 보여주는 그 중심으로 요엘서가 쓰여지고 있죠. 아모스는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고요. 오바다는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멸망, 에돔의 멸망과 야곱의 구원. 그래서 에돔과 야곱, 에서와 야곱 에돔과 이스라엘, 즉 탁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하나는 탁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유기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하고 그 밑에 나홈 있죠. 둘 다 니느웨 백성, 그러니까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에 관한 메시지인데, 요나서는 그 이방 민족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고, 나홈은 그 이방 민족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예요. 둘 다 니느웨 백성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이라보다 대조되는 특징이 있어요. 요나하고 나홈하고 뭐가 대조되냐면, 선지자들하고 그 선지자들이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가 돼요. 요나는 불순종하는 선지자예요. 나홈은 순종하는 선지자였고.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전한 그 몇 마디 안 되는 야 40일이 후면 망해 라는 백걸 통해 순종하는 이방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홈은 불순종하는 이방 멘트들을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요나같이,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비둘기가 그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그리고 정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시대에. 왜? 구약시대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보여지던 시대인데, 이방민족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장차올 새언약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수르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단의 민족 같았던 그들 중에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에는 그 아수르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선포되고 이제 결국은 멸망으로 이제 아수르 민족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된다는 거 보면 좋겠고요. 미가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이사야서 같아요. 메시지가 비슷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회개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약속이 미가서에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라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 베들레헴이 예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라는 약속을 미가서가 보여주고 있죠. 하박국의 그 주제는 의인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했던 가장 그 이 고백했던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죠. 의인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에는 하박국이 불평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우리 백성들은 고난과 심판을 받고 저 이방 민족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니다. 그 결국을 보라.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최고로 교만해지지만 결국은 심판으로 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하나님을 뭐 잘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은혜의 복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중요하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많이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렇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스바냐석은, 스바냐서도 이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의 두 면을 스바냐서가 보여줘요. 심판과 구원. 항상 이것도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스바냐서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셨느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 거기 빠져있지만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시며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학개하고 스가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첫 번째 그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와요. 포로 귀환을 해요. 근데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 알려주세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짓게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이 학개서와 시가랴서가 알려줘요. 하나는 꾸짖어요. 빨리 성전을 안 짓고 다들 자기 집 짓기에만 바쁘다고 꾸짖는 거. 또 하나는 격려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하시고 너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젠 성전이 누굴까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세워주고 내 형제 자매들은 나 위에 또 나는 그 형제 자매들 위에 굳게 세워져서 어떤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일.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교회의 부르심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걸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도대체 왜 교회로 모여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니? 내 부르심,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내 부르심은 성전 세우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거야. 너만 아니라 너의 형제들도 한 몸으로 한 성전을 이루어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자. 나는 내 집 짓기가 너무 바빠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많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집을 짓기는 뭐 예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학개 스가랴서고요.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이전의 죄악으로 또 돌아가요. 그 얘기는 말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구약의 예언약이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걸 보여주면서 오실 언약의 사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 예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구약의 마지막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강림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 잘 기억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정말 이거 저 잘 기억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시험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빈칸을 좀 만들어가지고요. 다음 시간 한 10분 정도 미리 시험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네, 아니면 그냥 다 쓰는 시험 말고 우리 호남 성도님이 노회 앞에서 하듯이 제가 직접 여러분께 한 분 한 분씩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한번 쭉 한번 다 살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죠? 이렇게 시험도 드리고 하니까. 예? 상은? 그렇죠. 맞아. 네. 네. 우리가 뭐 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기쁘게 지내시고, 또 성도들 못 오신 분들 돌아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